자, 출애굽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저희가 34장에 와 있고요. 오늘은 34장에서 28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주와 함께 밤낮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두 증언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더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에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나매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치리자가 모세에게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뒤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므로 그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까지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주 앞에 들어가 그분과 말할 때에는 밖으로 나올 때까지 베일을 벗었다가 나와서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므로 모세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이 사건에서는 보니까 대단히 좀 독특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온이 모세의 얼굴에서 이제 빛이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빛이 나긴 나는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면 두려운 빛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절에 다시 보니까 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나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단순히 이렇게 좀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정도의 그런 빛이었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친근해서 어우 당신 피부가 참 좋으신데요 이러면서 가까이 가서 뭐 만져보려고도 하고 뭐 이랬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상당히 그 두려움을 동반한 그런 이제 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과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볼 때, 먼저는 그 이제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이 이제 전도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뻔뻔함이 변하리라.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지금 얼굴이 빛났으니까 이 모세의 어떤 지혜가 이 사람의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지혜가 있었죠. 모세가 지혜가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그 상황을 넘어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가 참 이렇게 지혜롭고 주님의 영으로도 충만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얼굴이 참 환해 보이고 이러는데 그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떠한 빛이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디모데전서 6장에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니까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빛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또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접근하지 못할 그 빛, 그 빛이 지금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거죠. 지금 모세에게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빛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빛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조금 나눠보자면 지금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빛에 거하신다.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신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얼굴이 지금 해같이 빛나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특징은 빛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사람인 모세에게 그 빛이 지금 옮겨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 빛과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4장 5,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는 이 빛은 영광스러운 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27절부터 보면 26절에 이제 그 어떤 분의 이제 모양이 나오는데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사파이어 둘 같은 모양의 왕좌의 모습이 있고 그 왕좌의 모습 위에는 위로 그것 위에 있는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는 마치 속에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도 같고 호박색과도 같으며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는 마치 불의 모양 같고 그것이 사방에 광채를 가지고 있더라.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으니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게 빛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빛은 두려운 빛이기도 하고 접근하지 못할 빛이기도 하고 지금 영광의 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빛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이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가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듯이 사실 또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나중 영광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런 사람들 물론 이제 구약의 성도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한 성도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2,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러한 이런 빛의 자녀로서 우리도 빛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지금 약속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부활에 관해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40절부터 보면은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과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영광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가 빛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이 얼굴이 이 빛나는 이 장면을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여기 좀 그 출애굽기를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고린도후서로 이렇게 가보셨을 때 고린도후서 3장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이제 이것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3장 첫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자들, 예수님의 사역자들을 교회가 서로 이제 그 알아보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는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추천서를 누구에게서 이렇게 유명한 제자에게서 이렇게 받아가면 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본따서 이제 사실 독립신례교회 내에서는 주로 이제 그 회원권이 이제 이렇게 이전될 때 그 천거서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전에는 편지로 이렇게 써주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메일로 하기도 하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전통인데요. 어찌되었건, 이제 그러면서, 사실, 나는 이제 그런, 서신을, 내 추천서를 내가 이렇게 직접 너희에게 보여야 될 그런 필요가, 없지 않냐. 왜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오히려 그 편지가 되지 않겠냐. 왜냐면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변한 것 자체가 지금 어떤 내가 정말 사역자였다는 그런 보증이 되지 않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이니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 어떤 복음으로 낳은 그 열매들이야말로 지금 내 신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역자라는 그 신분을 입증하는 그런 강력한 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무슨 얘기로 이제 이게 얘기가 조금 전환이 되냐면은 그 이 어디다 썼냐 할 때 그 돌판에 썼다 마음판에 썼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돌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돌판 얘기가 이 돌판 받은 거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그 돌판이거든요. 그것과 갑자기 대비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지금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조금 이제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6절에 와서 보니까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 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 자국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요 밑으로 쭉 나오는 요 내용들이 18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서 지금 뭘 대비하고 있냐면 구약의 어떤 그 모세를 통한 그 율법의 사역자 구약의 어떤 직무와 이제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사역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 그러니까 은혜의 사역자,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여기 이렇게 딱 구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 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 자구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율법 자구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이거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내용이죠? 그렇죠. 예. 이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무슨 직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또 무슨 사역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이건 신약 얘기구나, 이건 구약 얘기구나 한번 그걸 한번 이렇게 한번 판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8절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대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리라.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도 이 점에서 영광을 갖지 못한 것은 뛰어난 영광으로 인함이라. 없어진 것에도 영광이 있었을진대 남아있는 것에는 더욱 영광이 있느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말이 대단히 어렵지요. 어려운데. 근데 지금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34장에서 모세 얼굴이 빛나고 그 빛나는 얼굴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 모세가 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베일을 가렸고 그 얘기 맞죠. 그렇죠? 일단 그것까지는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예? 얼굴을 가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썼던 이 베일이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다 읽고 났는데도 어떻습니까? 자꾸 헷갈리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장영재님께서 이거를 좀 도표를 좀 나눠주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도표 하나를 보시면 조금 좀 편하게 구분이 되실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이 여러 면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에 모세가 하던 그 직무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자들의 직무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구분을 해 주셨는데 그 맨 앞에 보시면 맨 위에 쪽에 보시면은 구약의 직무는 옛 상속 언약의 직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 단어 자체는 안 나왔어요. 반대 표현으로 새 상속 언약의 직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6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4절에 볼 때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면서 그 옛 상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직무는 반대로 옛 상속 언약의 직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구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할 때 이것이 지금 상속 언약이에요. 상속 언약. 뉴 테스트먼트, 새 상속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 옛 상속 언약.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한 그 직무는 구약의 직무를 지금 한 것인데요. 이것은 또 6절에 보니까 율법 자구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라는 게 지난번에 저희가 출애굽기 그 요거보다 앞서서 공부를 할 때 율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율법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쪽에 나오는 그 십계명 쭉 하고 할 때 율법이 뭐냐 얘기할 때 한마디로 율법은 뭘 선고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뭘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땅땅땅 뭘 선언하는 거예요? 예, 사형 그렇죠? 사형 언도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망을 얘기하는 거.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너 이건 하지 마, 하면 죽어. 이거거든요. 율법은 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사망의 직무란 말이에요. 예, 죽이는 사역이에요. 예, 6절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죽이는 사역이라고. 율법자고는 죽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죽이는 사역이에요. 예? 예? 자구. 예, 자구라는 것은 그 한자 한자. 예, 한자 한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율법은 예, 이 예, 그냥 구석구석이 율법은 그냥 그 조목조목이 예, 다 그 사형언도 하는 거예요. 사형언도. 예. 그런데 이 신약의 직무는 뭐냐? 그것은 예, 영의 사역이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즉 살리는 사역이다. 예. 그렇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구약의 직무는 예, 돌에 써서 생긴 아, 새긴 사망의 직무다.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신약의 직무는 영의 직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는 구약의 직무는 정죄의 직무예요. 그렇죠?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것도 잘못했잖아. 너 이것도 잘못했네? 하는 계속해서 그 정죄하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직무지만 신약의 직무는 우리 예수님을 통한 그 직무는 뭐냐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사람이 의로워졌다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남아있지 않다는 그것을 선언하는 직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참 율법 자구의 사역이면서 사망을 선고하는 죽이는 사역이면서 돌에 써놓은 그러한 직무인데 돌에 써놓은 것에 기초한 직무인데 그러한 것 일지라 할지라도 그 직무 안에는 영광이 있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시면. 7절, 8절 다시 보실래요?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났다는 것이 그러면은 의미하는 게 뭐냐.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때는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그 왜 그걸 빛이 나게 이렇게 하신 거냐? 그 사역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빛이 난 것이다. 신약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한 사역, 제사장들의 사역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것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무이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러운 직무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을 죽이는 직무이긴 해도 그게 살릴 수는 없었어요.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가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무였다. 그런데 거기 8절, 9절에 다시 보시니까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리라. 그래서 지금 이 신약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직무, 이 신약적 직무는 구약의 그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했던 직무보다 더욱 영광스럽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서 출발했냐면 모세 얼굴에 빛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출발을 해온 거예요. 그렇죠? 그 왜 빛이 났냐? 하나님이 왜 도대체 모세의 얼굴을 그렇게 빛나게 하셨을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인데 그 빛이.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약적 사역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빛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보여질 그 사역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은 그때의 그 영광과는 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욱 뛰어난 그러한 사역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포석을 깔아놓으신 상태에서 지금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모세의 지금 이 영광은 이건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11절 또 13절에는 이미 사라진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신약 때 사도 바울의 이 시점에 와서는 이미 사라진 영광, 없어진 영광이에요. 왜?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실체가 왔거든요, 지금. 실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서 더욱 뛰어난 영광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영광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그 지금 모세가 지금 얼굴에 그 빛이 나고 있었던 그 영광으로 대변되는 그 빛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히 갈 영광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약의 직무는 11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 신약의 직무는 자유케 하는 직무라 그랬어요. 자유케 하는 직무. 그러면 반대로 구약의 직무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표현 자체는 안 나왔지만 신약적 직무가 자유케 하는 직무였다면 구약적 직무는 구속하는 직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한하고 구속하고 그래서 너 이건 해, 너 이건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 판결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직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직무조차도 영광이 있었다. 예.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걸 보여주시는 게 모세의 얼굴의 빛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또 비교한 게 3장 3절에 보니까 돌판에 쓴 것에 기초한 직무였다. 이렇게 한 것이고 고린도서 3장 3절에 그 지금 신약적 직무는 뭐냐면 마음판에 쓴 것에 기초한 사역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율법이 참 이건 해야 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참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이 이제 보여도 사실 이제 100% 다 지키는 게 불가능한 건 맞죠.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은혜보다 조금 더 지키기가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 하지마 하는 것만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해 하지마 하는 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만 다른 거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율법에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루에 10번씩 할지니라. 10번 너무 적나요? 100번씩 할지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하루에 100번씩 매일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어때요? 그냥 그것만 하면은 그냥 어쨌든 또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매 순간 감사하다고 할지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건 도대체 만 번을 하라는 건지 백만 번을 하라는 건지 그렇죠. 이건 이 감이 이제 안 잡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판에 써놓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낮은 단계의 그러한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판에 써놓는 것은 이것은 보다 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도 지킬 수는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도 율법 자체를 지킬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에 기초한 그 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내 마음에 그냥 그 이 율법이 딱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그냥 딱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냥 기쁨과 자발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약적인 그 사역이 훨씬 뛰어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 모세의 직무의 영광을 덮기 위해서 베일을 덮었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베일은 사실 모세의 얼굴을 덮고 있어서 모세의 영광이 너무 이렇게 영광의 빛이 너무 이렇게 무서운 빛이 나오지 않게 하는 용도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이 말의 유희죠, 이게. 그런데 그 베일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덮었다. 그래서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사람들이 오히려 깨닫지를 못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일이 어디서 벗어지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벗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16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모세의 직무의 영광을 덮은 그 베일이 벗겨진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 구약에 지금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율법적인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한국교회 대부분이 율법 지키면 보수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고, 또 여전히 또 이 구약적 제사장의 그 개념으로서의 목사와 평신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그 이 목사 체제 하에서의 그 성전을 지키는 그런 목사 체제 하에서의 그런 이 그것을 서포트하는 의미에서 십일조가 여전히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구약적인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히려 그게 너무 영광스럽다 보니까 구약에 그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워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적인 것에 여전히 묶여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벗겨지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정확한 의미, 은혜의 사역의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될 때, 그때의 그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했구나. 그것이 실체가 아니구나. 그것은 학생을 이렇게 학교까지 이렇게 인도해주는 스쿨메스터, 그게 이제 개혁성경의 몽학선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실체까지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만 한 것에 불과했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서 덮여 있던 그 베일, 즉, 율법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던 그 마음이, 그것이 이제 벗겨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온 그 율법을, 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얼굴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 이 장면을, 성경 전체로 볼 때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을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예.